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증언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의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각 지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해지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또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어떠한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나사렛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분명히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인데 그는 특별한 사람이다. 육신을 부인한 겁니다.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바로 인성, 육신을 입은 것도 분명한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 그 육체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가 육신을 입었을지라도 그가 육신을 입었다면 적어도 인간 예수를 우리가 고백할 때 그의 육신은 다른 사람들과는, 우리들과는 다르게 특별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또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육신을 입었지만 그는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고, 육신을 입었지만 그는 유혹도 모르고 그의 육신은 특별하다, 이런 것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에요. 메시아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태어난 인간 예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고난을 당하시고 육체의 고난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어떤 감정적으로 슬퍼하셨고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두려움 가운데에 분명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왜 우리가 똑같은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고난, 먼저 간단하게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 우리의 고난을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이 우리의 고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갑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육체의 고난이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 육체의 고난이 바로 우리의 죄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육신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죄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받으신 최고의 고난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이 해결되었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받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믿고 고백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고백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겠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우리의 근본적인 원죄가 해결되었고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도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자유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온전히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죄를 끊어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또 우리의 고난, 우리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원죄도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그 힘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들은 그러한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태도를 확인하게 되고 회개하며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세상에서의 그 고난, 죄는 분명히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저지른 죄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받은 고난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갑옷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갑옷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갑옷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내가 지금 잘못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데 그 순간 누가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완전히 끊어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해하실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육체는 특별해. 우리와 다른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받았지만 고난의 아픔도 경험하지 못했고 고난의 그 유혹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고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와 같은 유혹을 받으셨고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경험하셨고 우리와 똑같은 슬픔을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죄를 짓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부분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가 이야기하지만 내 친구가 얘기하지만 부모가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내 삶을 알겠냐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하고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미국에서의 그 삶에 대해서 제가 좀 강하게 얘기했어요. 얘기하는 과정 가운데 저도 미국에서 자랐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뭐 대학교는 졸업하지 않았지만 젊어서 와서 학교도 다니고 미국 사람들하고 생활도 해보고 또 주류사회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제가 미국 장로교회 총무하면서 많은 교류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좀 푸쉬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저한테 딱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알면 얼마나 알겠냐는 거예요. 아, 웃지 마세요. 얘가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는 거예요. 내색은 안 했지만 아빠가 이민자이기 때문에 아빠가 미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백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컬처가 틀리잖아요. 문화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공부도 잘하고 여러 가지 잘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아빠가 그것을 알기는 아냐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런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도 걔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항상 밝고 잘하니까. 그런데 그 아이도 자기가 이렇게 적응해 가면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 와서 또 여러 가지 뭐 학업으로 왔든지 아니면 형제 초청으로 왔든지 아니면 주재원으로 왔든지 우리가 다 이곳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정말 힘든 것은 외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외로움을 이겨내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힘든데 예수님의 그 육체의 고난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신뢰하고 또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은혜를 또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해 주셨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너는 더 이상 나의 도움이 필요 없지? 아니, 나의 도움 없이 한번 이 세상에서 살아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어떠한 무엇인가를 한번 보여줘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임을 맡기시지만 동시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너무나 분명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힘을 받은 사람답게 과거의 우리와 확실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정욕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돈을 따라서, 명예를 따라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더 이상 앞만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전에 우리와 같이 어둠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할 때 갑자기 그들의 태도가, 그들의 눈빛이, 그들의 시선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떠한 곳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내가 만났던 사람들과 여전히 지금 교제하면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구원받았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기에 가치 있지만 목적지가 틀린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얼마나 깨끗하면 깨끗하다고, 너가 얼마나 정직하면 정직하다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비웃는 거죠.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내가 그 누구보다도 너를 제일 잘 아는데 갑자기 너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힘들어요. 저도 경험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신학대학교를 다니잖아요. 신학대학교를 다니는데 고등학교 동창회 한다고 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동창회 한다고 이제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딱 갔는데 어디서 모였냐면 호프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요즘은 뭐 술 문화에 대해서 좀 오픈되긴 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신학교 다니는 거, 목사 아들인 거 다 아는데 걔네들이 다 같이 이렇게 건배한다고 제가 같이 딱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내가 딱 콜라 먹으면서 앉아 있었는데 제가 그때 딱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이 친구들하고는 다시는 못 만나겠구나.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얘들하고는 같이 있는 못 만나겠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 고등학교 친구들 안 만났습니다. 너무나 친한데 너무나 친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술이라든 것이 그래도 약간 나이에 의해서 제한이 됐지만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같이 어울리자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잖아요.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걔들도 저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니는데 먹을까? 안 먹을까? 먹을까? 안 먹을까? 왜 안 하겠어요? 그 친구 중에는 저희 아버지 교회를 같이 다니는 애들도 있었어요. 얼마나 잘 알아요. 그런데 걔들이 더 심하더라고요. 이 잘 아는 애들이 더 심해요. 아주. 또 아주 친한 척하면서.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할 때 나랑 친한 또 나랑 가까웠던 사람들하고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과 변화된 삶을 살려고 그들과 다른 삶을 살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들이 비방하고 조롱하면 조롱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그 순간은 나를 비웃고 조롱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목사라면 저렇게 살아야지라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과 구원받은 백성의 그 증거들이 많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왜? 아멘은 우리 이영기 목사님만 해요. 다른 분들은 용서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살인한 사람도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살인한 것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착각하는 부분들이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용서는 해주시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는 차별이 없지만 이 땅에서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이 땅에서 살인하고 하는 것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고 정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옥에 가서도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그들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서 죄 지은 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당장 나가고 싶겠죠. 나가서 정말 구원받은 백성의 그 자유를 살고 싶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그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내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정말 논란이 신학적인 말이 많아요. 그냥 저는 그냥 간단하게 문자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사람으로서 육체로서 이 땅에서 지은 것에 대한 죄는 분명히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그 책임 때문에 내 영이 천국에 가는데 방해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육체의 죄를 그치고 내 영이 더 깨끗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육신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만 우리의 영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차별하지 않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은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북한의 고위 공직자였는데 외교관으로 있다가 망명한 사람의 그 인터뷰를 읽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제가 인상적인 것이 뭐였냐면 자기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망명을 하는 거예요. 쿠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비행기를 타는데 1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시간 동안에 북한에서 연락이 오면은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비행기 타기 전까지 비행기 타기만 하면 이제 망명은 성공한 거예요. 1시간 동안 이분이 무엇 했느냐면 1시간 동안 정말 1시간이 몇 년 같더래요. 1시간이 몇 년과 같은데 그 순간에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가족을 보호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하고 간절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 빌고 빈 거예요. 그래서 이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종교를 믿는지 자기가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절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절망적인 순간에 아니 정말 희망을 가지고 가는데 이 희망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한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 공항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빌고 또 빌고 빌고 또 빌고 그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는 절망을 경험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정말 한계를 고백해요. 그런데 그 절망과 한계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붙잡게 돼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붙잡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있을지 모른다. 우리가 언제 주님 나라에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준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 우리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결코 골방에서만 기도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뜨겁게 사랑하래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라. 원망이 없이 대접하라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가 그것을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거짓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내 옆에 누가 있나. 네. 편한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은사 받기를 원해요. 근데 이 은사가 무엇을 위한 것이냐는 거예요. 내 만족입니까? 나 방언할 줄 알아. 나 내 기도하면 병 고쳐져.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거 자랑하려고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우리 주변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곧 너의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실 때는 책임을 져주십니다. 이게 키예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방관하면서 너 한번 살아봐라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목사는 목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 때 인상적인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하지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데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내가 정말 좋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지라도 내 삶이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면 실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났는데 그다음에 어떤 집사님 저한테 그랬어요.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냥 말씀을 갖다가 그냥 목사님 말씀을 그냥 팍 먹고 싶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말은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좀 어떤 행동으로 실망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목사를 존경해야지 하겠어요. 저 목사는 말만 많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신문을 보면 교회에 대한 나쁜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너무나 억울한 게 뭐냐면 한 사람의 실수예요. 어떤 목사 하나의 실수예요. 아니, 목사 하나의 잘못이에요. 죄예요. 근데 그 목사 하나의 죄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든 교회들을 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 이야기해보면 다 그래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창피해서 교회 못 다니겠어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뭐냐면 한 사람이 죄를 지어도 우리 모든 기독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감사한 거죠. 근데 나도 그 대상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져야 돼요. 그게 뭡니까? 봉사예요. 봉사. 봉사하는 것. 섬기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각 교회에서 뭐 해마다 시작할 때마다 직분을 맡아요. 직분은 여러분, 그래요. 감사해요. 여러분이 능력껏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내 능력을 하기 때문에 힘들다 안 힘들다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솔직히 봉사는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선교사들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이민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데 부끄러움이 없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그 전에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만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합니까?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건 종이라는 거예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 목사만 종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은 목사는 종이고 자기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만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종이에요. 같이 우리는 누구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정말 저도 조심하고 여러분도 조심해야죠. 한 사람이 한 목사가 한 성도가 잘못했더니 온 교회가 욕을 먹어요. 이건 곧 뭐예요? 하나님이 욕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봉사하게 하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영광 받아야 된대요?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시카고 한인 연합 장로교회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습니까? 앞에서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에서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 은혜를 주시니 그 은혜를 붙잡는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그 당시에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 과정 가운데 연약한 우리들을 이해하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고 혼란스러울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겠죠. 깨닫지 못하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그런데 알면서도 안다면,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알면서도 그러한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잡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